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매기 성경 강해. 극동 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2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련되고 아주 발달된 죄인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위대한 원리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을 볼게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사실대로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포함하여서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아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면 요한이 계시록에서 발견한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 입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되지 않고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위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판단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논하고 이렇게 논증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심판의 원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판단받아야 한다는 내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바울은 장차 올 심판과 의에 대하여 벨릭스와 변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벨릭스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상 벨릭스는 다른 설교들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그의 판단은 부분적이며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사실을 아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를 아십니다. 그러한 근거 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버트 고베라는 사람이 인간의 법들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네 가지 도피 방법의 그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인간의 규례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한다. 세 번째, 체포된 후에 법적 절차에 파괴 원인이 될 몇몇 법적 용어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판결 후에 그는 탈옥하여 은신처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 도피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신적 관계에 관하여 인간에게 열려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불법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을 것이며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유한 소망을 이 땅에서의 삶과 형제에게 둔다면 여러분은 땅 속에서 잘 빨려 들어갈 겁니다. 땅 속으로 잘 빨려 들어갈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취하고 죄를 범하십시오. 내세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기 위한 방식이라면 여기에 사는 동안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혼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종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인 여러분이 세상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6절에서 두 번째 위대한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절대적인 공의가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명하심 가운데서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두 번째 원리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삶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공산적 사회 계량주의자들은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수고하는 자에 그렇게 정말로 올바르고 똑바르게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의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곳 더 볼게요.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 신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이제 우리는 심판의 세 번째 원리를 보게 될 터인데요.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것 또한 구약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리이죠. 어디냐면 신명기 10장 17절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이것을 발견하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애완동물을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공의가 눈을 가리지만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단이나 누더기들 간에 어느 것을 입었든지 하나님은 그 잘 입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탁월한 백성이든지 기본적인 신앙을 고백을 가진 자든지 간에 좋은 가정에서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어떠한 특권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를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시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 다음 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저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뭐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 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표현된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뭡니까? 많은 민족들은 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들이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번째 원리가 주어지는데 15절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방인을 심판할 수 있고요. 심판 또한 하실 겁니다. 어떤 민족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갖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곧 내 복음의 이른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날 우리들은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산적 계량주의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만일 인간이 여신을 욕망을 품고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을 욕망을 품고 바라본다면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은밀한 마음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했던,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숨어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볼게요. 2장 17절로 18절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종교는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에게 긍지와 자족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재능은 부수적인 책임을 만들고 더 큰 비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10개의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 17절, 18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는 율법을 의지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섯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받은 더 좋은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다섯 개가 언급되는데 19절로 20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다섯 가지 유익을 또 19절로 20절에 보면 갖고 있는데 첫째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요 둘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요 셋째는 분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의 교정자 넷째는 어린아이와 개종자들의 교사 그리고 끝으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의 질문이 나와요 21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일반적인 세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부도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들이고요. 두 번째는 호색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이고요. 셋째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당신이 가르친 대로 왜 행하지 않습니까?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보다 너무도 나아요. 행동은 못하면서 말이죠. 또 보면은 거기에 신사 물건을 더럽히느냐 혹은 거룩한 것을 훔치느냐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한도로 금요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상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룰 수 있는 제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 신전에서 가져와 그것을 매매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업상 다룰 수 있는 물건들을 그들의 교회에 들여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죄, 부도덕, 호색, 우상 숭배를 바울은 1장에서 역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악한 죄였죠.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적인 표현으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 기록된 복음, 여러분이 행하고 말한 대로 진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한 것을 본다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자, 이제 바울은 매우 생명력 있는 것을 2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모세 제도의 상징이고 전부였습니다. 그 예식 자체는 어떠한 혜택도 없어요. 사실 상징입니다. 모세의 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법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현대 신약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물 세례는 그것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회원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일부 교인들의 생활은 교인의 자격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26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제 아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지는 결혼의 상징이며 결혼이 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2장 27절을 볼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결혼반지의 예를 다시 활용하여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에 불성실한 것은 결혼반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시 도시 호텔에 있을 때 교회 한 집사 한 분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아주 다정하게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식탁의 모퉁이에 놓여있는 그의 손가락에는 결혼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던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얼마나 결혼반지에 대한 모독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당황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결혼반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할례란 어떠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29절을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나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이미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에 하지 말지라. 즉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탈모관리 전문기업 주식회사 다모코스메틱에서 상품권이나 미다스북스에서 드리는 서적 오 아볼로 전도사의 희망을 푸는 두레박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우편번호 121-707 서울시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으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테이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9-114번 3209-114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